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 우리 임직 예배를 앞두고 제가 우리 기도원 가서 좀 며칠 기도하고 오느라고 새벽 예배를 못 섬겼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시편 60편을 묵상합니다. 본문 표제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 시편은 이 다윗의 군대와 이 아람 에돔 연합군과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렇지만 본문은 에돔에게 담은 참담한 패배를 그리고 그 패배에서 오는 공고함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쟁 초기에는 다윗의 군대가 일방적으로 굉장히 패배를 당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패배를 당하고 수세에 몰리던 즈음에 다윗이 곤고한 마음으로 지은 시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항상 이렇게 기복이 있습니다. 절정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고 잘될 때가 있으면 못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승률이 거의 9할이 넘는 장군이었지만 그도 항상 백전백승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는 전쟁도 초기에는 이처럼 고생을 많이 하다가 뒤집어 놓은 적도 많습니다. 인간은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는데 사람이 간사해서 잘될 때는 너무 기고만장해지고 못될 때는 너무 또 움츠러들고 기가 죽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패배의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으로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다윗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말이죠. 뭐 자기가 적군보다 더 낫다거나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리 안으로 굽을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는 비합리적인 거예요. 내가 뭐 더 나아서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는 말은 주님이 전력투구해달라는 말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어린아들이 아빠에게 그냥 때를 쓰며 매달리듯이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데 그렇게 비논리적인 울부짖음이 사실 영적으로는 가장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 설득에 대한 이 요즘 심리학이나 기업 경영학의 연구를 보면은 결정적인 설득의 핵심 포인트는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PPT 자료가 좋고 이게 뭐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라서 끄떡이는 게 아니고 감정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이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세련되게 PPT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한 시간 들어도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그냥 땡깡 부리면서 울어버리면 그냥 5분 만에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전주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빈말이 많아요. 인터넷 댓글, SNS 이런 문자 보면은 90%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니까. 사실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을 신경 쓰셔야 돼요. 빈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뛰놀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의 권위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준다는 것은 기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네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파이프라인을 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 즉각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전주곡인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이 세겜은 요단강 서쪽 땅이고 숫꽃 골짜기는 요단강 동쪽 땅입니다. 세겜과 숫꽃을 나누고 측량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해줄 것이다. 지금 과정이 안 될 것 같지만 나의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상황을 보지 말고 결론을 믿어라. 7절에서 길르앗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 요단강 동서를 차지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들입니다. 그들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은 내가 그들의 편이 되어 싸워줄 것이다 그 말이죠. 8절에 나오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이 축복이 있으면 이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축복을 막는 장애물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애물입니다. 이걸 뚫고 나가면 돼요.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 땅을 지켜주고 있던 존재들이에요. 고마운 존재들이죠.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욕통 던지듯이 신발 던지듯이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붙잡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이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만 읽으면 굉장히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이 썩은 물을 불신과 불안의 말을 토해내고 나서 다윗은 믿음의 언어로 바뀝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표현하고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도 막 욕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힘들어서 울부짖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덤은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입에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날 버렸나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아 이게 신성모독가 아닌가 너무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Be nice to yourself. 자신에게 관대하십시오. 다윗도 그랬어요. 그걸 통과해요. 상황이 너무 힘들면 다윗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야. 느낌과 실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느낌에 의해서 현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기본은 말씀과 기도죠. 다윗은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붙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한 기도로 확인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구원.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래서 별로 도움이 필요치 않을 때는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막 아는 척을 하고. 그런데 진짜 힘들 때, 그래서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전화 안 받습니다.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돈 투자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돈이 밀려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빠져버려요. 주위에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더 줄을 쓰는데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는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진짜 나하고 하나님뿐입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인생 정리를 하는 때예요. 이때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을 치고 일어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만 합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을 치는 듯이 힘들다면 이때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할 때라고 믿습니다. 바닥을 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날 때 역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대적을 밟는다는 것은 확실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때는요, 간신히 턱걸이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깁니다. 턱걸이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간신히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업계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어제치는 그런 히스토리 메이커로 자신을 써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니멈 기도를 해요. 그냥 간신히 살아, 예, 그냥 집에 풀칠이나 하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에게 향한 우리의 다니엘의 기도, 요셉의 기도.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단순히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그냥 명문대 나오고 그냥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엘리트 아이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웃을 붙들어주고 디아스포라 코리안 시대에 전 세계 교포 형제들과 교류하며 통일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는 비전을 품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지적, 영적,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살아남는 아이들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밟을 것이다. 확실하게 승리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비전이 쪼그라들어요. 그냥 적에게서 살아남게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꿈꾸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간신히 살아남는 승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도 간신히 살아남는 승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흥을 꿈꾸시고 능력을 꿈꾸시고 완전한 승리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의 수세에 몰렸다가 엄청난 기록적인 전과를 거두며 승리한 다윗처럼 이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이 에돔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에돔 블레셋같이 옛날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많은 적들이 숨도 쉬지 못했어요. 그냥 평정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강한 힘을 가지니까 평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란 그래야 합니다. 강한 영적인 힘을 가지면은 어둠의 세력이 평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탄의 공격에 간신히 방어하면서 살아남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틈도 타지 못하는 그런 강하고 아름다운 이 지역을 영적으로 평정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평정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적을 밟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한순간 수세에 몰리고 패배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또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